시편 9번 메시지. 율법을 지킴과 선악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윗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에 관한 관념과 다윗의 왕권에 관한 관념. 이제 우리는 시편 17편부터 21편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다섯 시편이 모두 같은 부류의 시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들의 맛과 냄새와 영과 태도가 모두 같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경의 노선들과 원칙들과 영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두 노선은 선악지식나무의 노선과 생명나무의 노선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지식의 노선에 있고 아벨은 생명의 노선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그룹 안에도 있고 아벨의 그룹 안에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다윗이 아벨과 함께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편에 나타난 모든 관점들은 다윗이 지식의 노선에 있는 가인과 함께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편부터 16편까지에는 다윗이 생명 노선에서 아벨과 함께 했던 세 정거장이 있습니다. 이 세 정거장은 2편과 8편과 16편입니다. 이 시편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심에 관한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아주 비범하고 위대합니다. 시편 17편에서부터 우리는 다윗의 관념이 약간 진보하고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7편부터 21편까지에서 다윗은 수차례 지식의 노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시편들에서 적어도 생명 노선의 맛을 약간은 갖고 있습니다.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는 생명 노선에 속한 시편들 가운데 네 번째 정거장입니다. 이 세 시편은 그리스도를 계시해 줍니다.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시하고 23편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이 목자 되심을 계시하며 24편은 그리스도께서 회복의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실 것과 왕으로서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7편부터 21편까지는 다윗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에 관한 관념과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왕권에 관한 관념을 보여줍니다. 그의 관념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선악의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특히 신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비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의 신성한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신성한 계시의 전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커다란 발걸음을 계시합니다. 구약 어떤 곳에서도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관한 말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나타난 다윗의 관념은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복을 갈망한다면 그것은 매우 유치하고 퇴보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신성한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반드시 진보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모든 비밀한 표현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의 14서신서를 성경에서 제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알 수 없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씀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시편을 대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충만한 계시의 비단에서 시편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에 관한 다윗의 관념. 시편 17편부터 19편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에 관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관념이 향상됨. 시편 17편은 다윗의 관념이 향상된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관념은 그의 의로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그를 감추어 주심으로 향상되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 생각이 입으로 나오지 않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의 기도가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신약에서 야고보는 가장 힘든 일은 우리 입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가 그의 입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선로 위에 있는 기관차와 같이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에서 다윗은 그의 의로움을 관심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를 감춰주심을 인식하는 대로 돌이켰습니다. 8절에서 그는 눈동자와 같이 그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를 감춰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누리고 더욱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것을 누렸습니다. 처음 6절에서 그는 자신의 의로움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입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으나 아무런 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절부터 9절까지에서 그는 그의 의로움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 안으로 들어가 그늘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왔습니다. 그의 의로움을 자랑함은 지식나무의 노선 안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날개는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관념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 후에 다윗은 그의 원수에게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원수에 대한 그의 비난입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의 누림과 날개 아래서의 누림을 언급한 후에도 그는 원수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수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을 넘어뜨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7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에 만족하는 다윗의 향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움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서 그녀를 취하는 죄 많은 행동을 했으면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가 한 행동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랜 후에 신약 마태복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의 실패를 기록하셨습니까? 이로써 성경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에서 여전히 우리아를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아는 이교도인 헷족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는 다윗의 큰 죄를 강조하기 위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이신 구주 그리스도가 이교도뿐 아니라 죄인들과도 관련되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으면서도 시편 17편 15절에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움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한 면에서는 의롭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윗이 그의 범죄로 인해 즉시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탐욕에 대한 10계명의 마지막 5계명을 깨뜨렸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하심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다윗의 의로움과 대조됩니다. 무엇이 신뢰할 만합니까? 다윗의 의로움입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극도로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어야 합니다. 시편 17편에서 다윗의 인간적인 관념을 보지만 또한 그의 관념이 향상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가인 다윗으로부터 아벨 다윗으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관념을 표현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후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말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기도나 찬미가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대화할 시간을 가졌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화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열고서 자신의 모든 의견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와 그러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시편 18편은 신성한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대화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할 기회와 특권을 갖는다는 것만도 아주 큰 축복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것은 친밀함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 보며 얼굴을 맞대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하나님과 그러한 친밀하고도 인간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말할 때, 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주 달콤한 대화입니다. 시편 18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누림에 있어서 다윗의 관념이 향상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힘과 반석과 요새와 구원자와 그의 하나님과 바위와 방패와 구원의 뿔과 피할 높은 탑으로 누렸습니다. 반석은 가파르고 험한 바위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그의 피할 반석이며 바위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많은 것들이 되심으로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누렸습니다.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어떠함과 소유한 것을 의존하던 데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소유하신 것을 의존하는 대로 향상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음을 깨달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닌 진노 안에 계시는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관념이 향상되었지만 다시 그의 천연적인 관념으로 되돌아갔음을 보여줍니다. 16절부터 28절까지에서 다윗은 그가 의롭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원수에게서 그를 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구하셨다고 믿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인해 우리에게 선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긍휼뿐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분의 다함이 없으신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을 그를 강화시키는 분과 보호하시는 분과 부축하시는 분과 전쟁에 능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식했으며 그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그분의 온유함으로 그를 크게 만드시는 분으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는 분이시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써 그분의 온유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원수들을 따라잡고 그를 미워하는 자를 패배시킨 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다윗의 관념이 다시 혼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백성들의 다툼에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열방의 으뜸으로 삼아 그들로 그를 섬기고 그에게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그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원수들 위해 그를 높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관념이 한 면으로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또 한 면으로는 혼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결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과 그 씨에게 영영토록 인자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큰 구원은 단지 그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의해 따르면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인애로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으신 다윗의 씨이십니다. 우주가 말하는 간증에 대한 다윗의 찬양과 여호와 앞에서의 온전함 후에 그를 더 깊이 추구하는 대로 이끄는 율법을 평가함. 시편 19편은 우주가 말하는 간증에 대한 다윗의 찬양과 여호와 앞에서의 온전함 후에 더 깊이 추구하는 대로 이끄는 율법에 대한 그의 평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대한 다윗의 찬양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구절에서 다윗은 생명 노선에 있었습니다. 온 우주는 매일매일 매 순간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4절 하반절과 5절의 해는 신랑이시요 장사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해를 신랑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해로 예표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부와 함께 하시는 신랑이십니다. 해로 예표되신 그리스도의 떠오르심은 지구를 돌며 어떠한 것도 그의 온기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돈다는 말은 땅이 둥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우주에 관해 찬양한 후에 그는 7절부터 11절까지에서 율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아벨이었고 7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 노선 안에 있는 다윗에게는 가산점을 주어야 하고 선악 지식의 노선에 있는 다윗에게는 감점을 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율법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11절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관념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신성한 관념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침례자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유대인에게서 열매를 구하기 위해 아들 안에 오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들은 베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치 않고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베어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영이 율법을 높이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만큼 율법을 높인 곳은 없습니다. 다윗은 율법을 높인 후 그의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12절에서 그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우리만이 알고 있는 숨은 허물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의 고범죄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고범죄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대담하고 뻔뻔스럽게 행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외적인 말과 내적인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때로 당신의 외적인 말만을 볼 때는 당신이 연락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내적인 묵상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기도는 다윗이 숨은 허물과 고범죄와 그의 입의 말과 그의 마음의 묵상을 처리하려고 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온전하고 깨끗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온전함에 도달하는가 못하는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그가 온전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성경 전체의 원칙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원칙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것도 원치 않으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선한가는 개의치 않으시며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란 그것을 제쳐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성육신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며 우리에게서 그분이 살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실 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선함이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는 성경의 원칙 전체 관점에서 시편 19편을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주 높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십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신성한 관념에 따라 우리는 다윗이 그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연락된 것은 숨은 죄와 고범죄를 처리해서가 아니고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가 아닌 그리스도를 바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락되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서나 그가 행한 일 안에서나 그가 들어올린 것 안에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19편 끝부분에서 다윗은 아벨의 노선이 아닌 가인의 노선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행동에는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나 시편 19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다윗의 기도에는 당연하게 동의합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기도입니다. 50여 년 전에 나는 상당 기간 동안 아침마다 시편 19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도 이러한 기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다윗은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아주 훌륭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인의 노선에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산물을 가져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 그의 행위와 그의 소산물을 가져갔으며 반면에 그리스도는 제쳐놓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그가 아주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리스도를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가진 그의 왕권에 관한 관념. 시편 20편과 21편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가진 그의 왕권에 관한 관념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윗이 왕권으로 축복함. 시편 20편은 다윗이 왕권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9절까지에서 다윗은 그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성경의 원칙에 따르면 더 큰 자가 더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백성이 여호와의 응답과 높임을 받고 성소에서 도움을 받고 시온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번제를 받으시도록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이루게 하시며 그들이 그분의 구속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들이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들의 적은 굽어 엎드러지나 그들은 바로 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 축복의 결론인 구절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의 축복의 대부분은 좋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가 옛 관념 안에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0편은 앞에 있는 세 시편에 비해 다윗의 관념이 향상하고 진보했음을 보여줍니다. 축복은 기도보다 높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보다 높은 생명의 분량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어린 소녀가 아버지에게 아빠, 저는 아빠를 축복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아버지에게 아빠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만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어느 정도 생명의 분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어느 정도 생명의 분량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 노년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그의 손은 일하는 손이 아니고 축복하는 손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신은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지 나이만이 아니라 생명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축복은 감사와 찬미보다 높습니다.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20편에 있는 다윗의 축복은 그 자신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20편에서 그가 앞의 시편들에서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풍성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권에 관한 다윗의 관념은 그의 의로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소와 시온산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번제와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보되었습니다. 그의 축복은 그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에 서 있다면 기도는 할 수 있으나 축복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소유하신 것으로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다윗이 왕권을 인해 여호와께 찬양함과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진노하심으로 다루심. 시편 21편에서 다윗은 왕권을 인해 여호와께 찬양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진노하심으로 다루시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힘과 구원과 축복과 관 씌우심과 장수와 큰 영광과 광의와 존귀와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그의 왕권을 인해 여호와께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의 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의에 의존한다면 우리의 왕권은 결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를 왕이 아닌 노예로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따르면 율법에 따라 낳은 모든 자녀들은 종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출생한 자녀들은 왕이 됩니다. 그의 왕권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다윗의 원수들을 삼키시고 그들의 후손을 파멸시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관념입니다. 그는 왕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의지했지만 그의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맹렬한 다루심을 적용했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은 그가 주의 힘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백성들을 거느린 왕인 다윗이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리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의 백성을 축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축복하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왕으로서 그는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는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축복했습니다. 시편 21편의 결론은 매우 좋습니다. 우리는 이 다섯 시편에서 다윗이 많이 진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시편 17편부터 21편 마지막까지 점차적으로 진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시편 22편으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목양하심에 관한 시편 23편으로,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시편 24편으로 이끕니다.